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빈 마음을 높이 높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사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전하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함께 생각할 때에 지금 여러분 모두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께서 따르는,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역사하는 따르는 표적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 세메이온이란 이 말은요, 세마이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애쓸 때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실 이적이나 증거를 지금 의미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곳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말한다는 말이죠. 현재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현재 학교들은 참 보기가 드문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의 학창시절 1970년도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80년대 시대에는 학생들은 왜 그 학교 학생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복을 입었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교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복이 또 특별히 없다고 치면 있지만 배지 같은 것도 달았잖아요. 명패 같은 거 달고 가슴에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은 어느 학교 학생인지 곧장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의 상태가 열려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요, 열어져서 열심히 한다고 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이 각자에게 틀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각 개인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셔서 이런 표적을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시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본문의 명령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투 하나하나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그 조건들을 갖추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인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정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정말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표적이 따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마련해 주셨는데 어쩌면 내 자신이 지금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지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지금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약해진 상태.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약해진 상태를 지금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가요? 일단은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채워갑니다. 바로 불신앙이 되는 이 신앙의 뿌리는 악한 마음에서부터,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합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뢰하게 되어서 결국 어떤 죄의 결과가 나오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과는 죄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꾸중하시면서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완악한 자여! 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꾸지람을 하시면서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지금 맡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 없는 나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이미 맡기셨어요. 그 일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치요 부모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불러놓고 막 야단칠 때 있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별로 야단칠 일도 아닌데 막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귀한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는요 다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왜 다 넘겨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격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부모 가지고 있는 것, 주는 거 아까워하는 부모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고도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믿음 없는 제자들이지만 믿으시기 때문에 내 자식,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이 일을 당신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자식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어떻든가요? 그때부터 그 가문을 이어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온 열정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서야 부모 속 조금 알잖아요. 다 할 수도 없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에 전혀 깨닫지 못한 그 부모 심정 알고 나니 나는 이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 올인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븐데이에서 일해가면서 죽으라고 일해가면서 무릎이 아파도 뛰어가서 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는 이 성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기에 압니다. 부활을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속에서 있어서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외면이 안 돼요. 내가 가서 더 듣고 더 내가 힘을 얻었어. 내 가슴속에 있는 이것들, 내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의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 나를 생명을 살리는 소식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외침이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행적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부활의 기쁨을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 그러면 꼭 죽어서 살아나의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 입 한번 띌 수도 없는 입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누가 한 사람의 시험에 빠진 영혼이 있으면요, 밥을 해줘가면서까지도요 어떻게 하든 저 영혼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지 내가 편한 것이에요. 그래야 다리를 쭉 뻗고 잔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성도의 표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뀐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이 보면 어쩐가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증거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활을 아는 성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행동도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거의 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달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달라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벗은 줄 알고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이지 않는 삶이에요. 지금 아까 그거랑은 좀 반대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인간은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체를 가리고 있습니까? 안 가리고 있습니까? 하체만 가리고 있습니까? 아주 전체를 도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화장을 저도 발랐죠. 막 떡을 쳤죠. 여기는 무스를 막 때려 발라야 되지, 스프레이를 막 칠해야 되죠. 여기도 뭘 달아야 되죠. 옷은 또 좀 입습니까? 몇 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이 모양 저 모양의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속마음에도요 차곡차곡 부끄러운 것들로 다 채운 죄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죄인 것, 부끄러운 것, 죽음인 것,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부활신앙, 정말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적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체험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금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너 자신이 먼저 발가벗고 보라는 것이에요. 넌 너무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활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증인을 와서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너는 왜 옷을 만들어 입었냐는 거예요. 그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완전해야만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벗기만 하면 돼요. 완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부끄러운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다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빼앗고 뺏기는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나는, 믿어지는 나는, 그 기쁨을 회복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껴질 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껴질 때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 더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함을 그때부터 깨달아 알아서 기뻐하며 이제부터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을, 이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6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세례를 받기만 해도 구원 얻는다잖아요. 이 믿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중생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중생입니다. 또 하나는 성숙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따라 있어야 합니다.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 성숙은 내 자신의 의지와 성령의 동호심이 딱 하나 될 때에 옛사람은 그냥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어지는 가는 것이 바로 성숙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믿음은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분량이 10이라면 6, 7, 8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을 신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잘했다, 나에게 합한 자라, 다 다윗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항상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를 계속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성도들 중심에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찾아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사명도 없이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극을 보면 암행을사 출동 그러면 모두 다가 쫙 엎드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보셨죠? 암행을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왕 위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패를 가슴에다 딱 품고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뭐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는 직업을, 그 암행어사 직업이 바로 그 직업입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 마패를 꺼내어 보여주어야 해요. 그냥 가만히 갖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암행어사 출동! 어떤 너무나 불의한 일이 그냥 끝까지 오면 고패를 쫙 하면서 암행어사 출동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쫙 꽂잖아요. 누구든 꼼짝 못하고 암행어사의 뒤에 따르는 군졸들이요, 어사의 권위를 쫙 세워주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암행어사하고 난 막 뭐 군대들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 암행어사가 쫙 앞으로 나가가지고 쫙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바로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마패와 같은 능력의 권위를 주셨고 우리 성도님 각자가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암행어사.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보면서 그냥 암행어사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암행어사다. 전도자. 이 권력, 더 능력과 권세 패를 나는 갖고 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전도자에게 행하여 주실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애플 컴퓨터 회사 그 CEO, 지금은 이제 고 스티브 잡스가 되었죠. 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8살에 그 잔 그 스컬치라는 분이 누구냐면 펩시 회사의 회장이었는데요. 사장이었는데 굉장히 이분이 그 사장직을 맡으면서 회사가 막 성장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카웃 제의를 하죠.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지금 당시 받은 연봉에 몇 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배도 아니고 몇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집으로 줄 것이요. 좋은 차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스카웃 제의를 했는데 좌는 곧바로 노 땡스.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스티브가 당신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딱 노 땡스 하고 나니까 스티브가 하는 말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귀한 일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낭비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한 번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애플 회사로, 이 컴퓨터 회사로 그분이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큰 일을 해서 지금 이 회사가, 그 애플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나에게서 어떤 말을 듣기를,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책망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거대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지금 선택의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요, 그분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가 했을 때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신앙을 정말 회복했을 때에 죽었던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갔던 신앙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지 그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이 직접 그 돌을 쉽게 옮길 수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피스 오브 케이크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옮겨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순종 그 하나. 그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돌을 옮겨놓으면 되는 일이에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돌을 옮겨놓아봤자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아버린 것이에요.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때 보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돌을 옮겨야 되나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금 마르다는 묻지도 않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문제들, 게으름, 아니면 아직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였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지금 돌을, 우리를 보고 지금 주님은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그 무엇을 옮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내 선입견을, 내 생각을 어떤 이유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주님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해서 역사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은 나는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이 마르다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기들의 선생 정도로 지금 믿은 것뿐이에요. 선생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어도 그럴 리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의 시작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책망하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고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이 지금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요, 믿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이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부활을. 그러면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줄 때에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함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도를 위한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방언 하니까 계속 그냥 혼자서 뭐 하는 방언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 막혀서 잘 말을 좀 어눌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이 그 신앙이 은혜가 탁 임해버리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방언, 즉 능력의 말씀을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한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방언을 사모하나 그 방언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요.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사단 마귀를 지금 제압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서 뱀 잡아 아 뱀이야 뭐 뱀 장사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뱀은 사단 마귀들 정말 저들을 묶고 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주셔서 쫓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넷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능력도 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들 직접 볼 수 있도록 표정을 삼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주님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병든 사람, 상처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여기까지만 우리의 몫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며 내가 얹을 때 혹시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하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바로 사단이 막고 있는 우리를 입을 닫게 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능력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오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깨달은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부터 하늘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얼마나 멋진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자들을 총체해 주시고 보이시는 중보자 역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은 이 땅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우리가 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로 예전에는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그 주님 여러분 그 마패가 왕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들의 불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부활신앙이 임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의 삶을 제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의 표적을 통하여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할세에 주루 전파할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이들은 순종하여서 두루 전파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따라 붙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표적에 따르는 삶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묻기도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또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따른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나는 부족하오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심 주님 주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 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표적에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